그런데 아까 뭐 언급하셨는데 뭐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아, 참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그런 어떤 종말론자, 극단론자 이런 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사탄이 교묘하게 잘 뿌려놨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다미선교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극단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 뭐 예수님이 이미 몰래 오셨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재림에 대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에 빠져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과 대화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빠져본 적은 없고요. 고등학교 때 우리 제가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다미선교회 그때 우리 기독교 동아리 지도 교사 선생님이 그 다미선교회 빠지셨어요. 생물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학교 중간에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우리는 진짜 멍하니 진짜 그런 상태로 남아 멘붕 상 요즘 말로 멘붕 상태로 남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주변에 이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생애빗 오기 전에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성경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아, 여호와의 증인은 뭐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이제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아, 보이지 않게 영으로 임하셨다. 그때 성경에 그랬죠.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각인의 눈이 보고,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 번쩍임 같이 이렇게 보던 사람이 볼수 있게 임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올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성경적으로 했더니 그 사도행전 그 1장 9절 11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에
가려서
가려서 보이지 않게 올라가셨다. 그대로 온다고 돼 있지 않느냐?
네, 가려서
보이지 않게 오시는 거다.
가려서
기가 막힌 해석이네.
야, 이거 뭐 갖다 붙이면 다 되는구나. 그 당시 그런 생각을 갖다 붙이면 다 되네. 왜냐면 그거 말고 보이게 오신다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많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또 안상홍 그 증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만나서 뭐 이미 이제 오셨다. 오셔갖고 이제 그 육신으로 오셔갖고 살다 가셨다 벌써. 뭐 이렇게
벌써 살다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살다 가신 분들 많죠.
살다 뭐 가시는 분들. 재림 예수님 무덤도 이렇게. 그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안 그래도 좀 연관되는 그런 경험인데 제가 길을 가는데 두 여자가 저한테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길을 가려고 갔더니, 아, 잠깐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그 관련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는데 벌써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랬더니, 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라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성경절에 나오는데 30절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보리라. 근데 저는 못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제 말씀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제가 원하시면 이 소책자 드리겠습니다. 막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막 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보세요. 이러면서 갔더니 그냥 막 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오래된 사람, 한 명은 초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들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떤 어디에서는 뭐 영혼하고 몸하고 합일이 되어가지고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예, 그래서 이미 그가 보혜사로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세를 넓히는 데도 있어요.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곳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대충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올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다가 그런 정말 잘못된 이설에 빠져서 네. 이렇게 가고 하곤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심각하지만 그 시기를 정해놓는 그러한 그 네. 단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기한을 딱 정해놓고
네, 그렇죠.
예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른 곡식도 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상 우리가 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한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포기하는 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상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하나님하고 그 아들도 모른다라고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리스도. 예. 그래서 사실상 그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한을 딱 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살다가 딱 그 날짜 맞춰가지고 뭔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는 하나님의 권한에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성경을 유추하거나 개인적인 사상을 들여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 성경 말씀에 예, 그거를 좀 확증을 좀 한번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예, 36절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예, 성경 구절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찾아주셨습니다.
그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부류의 기독교인들 요즘엔 참 애석하게도 참 소수입니다. 뭐 아까 뭐 극단적으로 1%까지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안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가 갈립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과 아니면 또 그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여러분 혹시 이 환란 전 휴거의 가르침에 빠져보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본 경험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예,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심도 깊은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원래 이 그 세대주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스럽게 우리를 환난 전에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세대주의를 사실 믿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세대주의가 물론 이제 그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가면 이따가 뭐 다들 얘기를 하겠지만 그 원래 예수에서 나온 교리잖아요. 예,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예수에서 만들었고 이제 그게 에드워드 어빙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결국 지금 전 세계로 전해졌는데 사실 그 경로는 이제 준비하신 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역사주의가 아니라 세대주의를 지금 믿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자체가 목적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상 환란은 성경에 분명히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잔잔한 신앙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그 환란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내가 거룩한 성품을 준비해야지 통과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난 이제 구원을 받아버렸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나를 이제 이 세상에서 환난 전에 데려가신다라는 그 안정감 그 거짓 안정감에 젖다 보니까 이 죄랑 너무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고 저도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그 신앙을 가지면 신앙이 점점 잠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제가 뭐 세대주의를 믿어보진 않았지만 한 가지 질문 드리면 휴거는 정말 그 준비된 신부들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도 죄에 그냥 빠지게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은 정확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경험되었을 텐데 일단은 그 교리 자체가 사실상은 성경에 있는 복음까지도 왜곡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다니엘 70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 70주는 실제적으로 복음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다니엘 70주가 2300주야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은혜의 기한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속죄를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복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를 적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복음 자체가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성경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진리 자체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죄를 이기는 것과도 결정적으로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제 신앙이 그랬었고 예. 사실상.
뭐 경험한 분이 확증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뭐 연결된 이야기니까요. 말씀드리면 그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그런 세대주의 카페들에 많이 들어가 보면 최근에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한 번씩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달마다 휴거 여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작년에도 뭐 어떤 태양 폭풍이 온다 그리고 뭐 아이손 혜성이 온다 해서 마치 그게 오면 휴거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도 들어갔더니 이렇게 또 써놨어요. 2014년에도 그러니까 들어가 봤는데 2-3개월 내로 휴거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매달 그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달 2-3개월만 매달 한 달 만에 매달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뭔가 봤더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뭐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심각한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카드가 그 예언은 소치 카드. 올림픽의 그 테러와 연결될 것이다. 2월 11일 또 시기까지 정확하게 또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11일 지켜봅시다. 진짜 테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이손 혜성은 천년 만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궤도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갔다 갔으니까 이제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런 혜성이 왔다 가면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 아니 이건 성경 예언이 아닌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까지 합쳐서 그게 이제 됐으니까 이제 환란이 오니까 그 전에 우리가 휴거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사람들이 이게 실망하고 결국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굳어지는 딱딱하게 굳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거봐라 니네들 계속 이 시기 정했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언될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죄를 계속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 참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다 무시를 하니까 환란에 준비되는 걸 막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굉장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난인데 이게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통과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뭐랄까 이 환란을 통과하지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탄의 그런 기만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 분명히 이 환란에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싹 무시하고 그냥 난 휴거되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게 만드는 데 어떤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비밀스러운 휴거가 있고 다니엘 70주의 그 70주의 마지막 한 주를 네. 2000년 뒤로 이렇게 먼 미래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상 일관성 없는 그러한 예언 해석을 했죠. 사실상 네.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전 3년 반에 이제 기안부 평화 조약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하고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해요.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다라고 가르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고 또 혈통적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정치적 유대인들이 그런 제사 이렇게 라피 학교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 그 기물도 다 만들고 그리고 제사에 드릴 그런 그 양이라든지 그런 이제 붉은 암소 같은 거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붉은 암소 황소까지도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기안부 평화 조약이 일단 시작이 돼서 3년 반 동안 성전을 짓고 나면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 제사 제도를 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왜 아까 복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6장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져 내렸죠. 예. 그건 뭐냐면 제사 제도를 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폐하신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루신 모든 그 구속의 피의 능력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의미. 이거는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난 속에서도 구원이 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그 환난 중에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14만 4천이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환난 중에서 또 구원이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난 예수님이 한번 재림하시면 성경에서는 보면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 근데 이거는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 안정감을 줘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들어가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 안정감 때문에 좀 더 안이하게 만들리는
실제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네. 그런데 요즘에 메시아닉주라든지 여러 그 메시아닉주도 사실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주의에 빠져요. 경건한 사람들이.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응? 근데 그게 다 뿌리를 보면은 다 그 세대주의가 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대주의가 기독교 안에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잠깐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세대주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16세기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 전까지는 언급이 안 되다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교황청이다. 이 천주교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점을 찾고자 했는데 그때 마치 이 두 신부 알카잘과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리베라는 그 두 분이 한 명은 알카잘은 과거주의로 해서 했는데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이 미래주의,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교황청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먼 후에 마지막 때 나타날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1580년대인데 이때 그 요셉 테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미래주의 이 이야기는 사실 천주교가 이 종교교회에 일어난 그 많은 지지자들의 그 관심을 흐트리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멀어지기 위하여 했던 이 가르침인데 이것을 어떻게 1850년대 가르침 이 가르침을 지금 19세기에 있는 그 성경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가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느냐. 근데 이 원인은 1801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책이 나왔는데 랍비 벤 에스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건 가명이에요. 이 사람은 마치 랍비라고 하니까 마치 유대인이 미처 기독교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비밀이 그런 가르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르침은 사실은 제수이시 출신인 임마뉴엘 라쿤자라는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자기 이름은 숨긴 거죠. 근데 이 1801년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책을 다시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면서 1826년대 캔터베리 대주교인 메이터 랜드라는 사람이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을 했어요. 똑같은 책을 이름을 바꿔서 이것을 1827년대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그 목사가 그 교회에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그 당시에 계시를 보고 아주 영감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재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7년 활량과 휴거라는 것을 가지고 본래는 성공회 영국 성경회의 그 신부였던 그 존 넬슨 다비.
예, 존 넬슨 다비.
다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교단에서 나와서 프리머드 행제단을 창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때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어떤 화해 모드를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1850년부터 1860년 당시에 북미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이 존 넬슨 다비의 가르침을 사이코로스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1909년도에 자신의 그 책 스코필드 리프로렌스 바이블이라는 그 난해주 성경 주석에다가 딱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 사람이 여러 이렇게 그 당시 때 선교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운 분이 이 바로 북장로교회 출신이라 그래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고 또 이것을 이 보이스라는 출판사에서 많은 책들을 보급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인 조용기 목사님이 또 이것을 그대로 전파하고 또 심지어는 이 미국의 이 달라스라는 보수주의 신학교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온대요. 이 달라스 유학 출신자들이 다시 또 이 제대주의적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배경을 본다면. 근데 이 라쿤자가 쓴 이 비밀스러운 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스위스에 가입하면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제스위스에 가입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개신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의 가르침 교리를 받아들이면 교회나 교단에 속한 자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교리를 딱 가르치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그냥 하늘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 그런 가르침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믿으면은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비밀 휴교를 당하는 거야. 근데 믿지 못하고 남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7년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죽을 때 그때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비밀 휴교 된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예, 지금 저 미래주의, 세대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한 반종교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교황청 소속의 예수의 학자들이 고안해낸 창작물이다. 그렇죠. 공상 과학 소설 같은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잖아요.
예, 그렇죠.
창작물이라는 거죠. 성경의 예. 내용이 아니라 그게 개신교에 들어와서 완전 정설로 이단 그 감별사들이 그 재림에 대한 이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 세대주의를 정통인으로 삼아서 여기에 벗어난 것도 또 이단으로 정지하는 네. 그런 애석한 그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 상태를 그 이 세대주의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 세대주의 이론이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에 로마 교황청을 반대하고 나온 개신교에 퍼지게 된 이 안타까운 사연을 그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학자 조셉 테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미래주의 성경 해석법,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법을 고수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개신교도들로서 로마 교회의 손에 이용되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로 탄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래주의는 성령께서 교황권에 찍어놓은 적그리스도 낙인을 말소시키는 일을 시중들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즉 교회의 권위라고 하면 이 목사님들의 권위, 예, 목사님들의 권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은 본인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로 마치 본인이 성경을 다 봤던 것처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이제 세대주의적이나 미래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내놓는 어떤 그 학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환난적인 휴거가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보면 어렸을 때 보면은 즉 기성 교회는 대부분 이 환난적인 휴거를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약 거짓말 조금만 더 보태서 한 100개 교회로 옮겨다녔는데 이 100개 교회 대부분에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는 사실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환난 전 휴거를 주장을 했는데 저도 그전에는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아 나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전 휴거자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네. 이게 이제 휴거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딱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중간에 하나 딱 빠지는 게 있어요. 사실 뭐냐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느냐.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팔소리라는 거죠. 첫 번째 나팔소리가 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먼저 일으켜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선행이 돼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죽은 자들 부활도 없고 나팔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 나팔소리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이제 31절 내용이 있어요. 근데 31절 내용을 읽어보면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 나팔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같이 와서 이제 마지막 택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전 구절을 또 안 보고 이 구절만 보면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9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의 환란 후에 분명히 환란 후라고 나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그 후에 별들이 다 떨어진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이후에 또 주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환난 전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틀렸네요.
네, 분명히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휴거만 된다는 내용으로 주장했던 분들이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 환란 전에 오신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나서 또 예수님이 또 오신다. 그러니까
두 번
재림. 예, 두 번 재림이 된다라는 말 근거를 가지고 이제 내놓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내용이 말씀이 근데 네.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리니 이제 하나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끌려 올라가신다. 네. 이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네. 이제 예, 휴거가 된다는 거죠. 환란 전에. 근데 이것도 제가 순서대로 이게 선행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성경에 그리고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네.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오셔야 되고 두 번째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올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이 흔들리고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게 아니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이
끌어올라간다.
네. 이렇게 분명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셨으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노아의 날들 마태복음 이제 노아의 날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이게 32절까지는 롯의 날,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딱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노아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대피제를 따로 만들어 놓다. 이제 그 내용을 갖고 그분들이 이제 환란전을 노아는 환란을 피하지 않았느냐? 환란 전에 이미 방주로 비가 오고 쏟아지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네. 롯도 마찬가지.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처럼 롯 때처럼 환란 전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의 해석에 그 내용 그 밑에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노아의 날들이란 홍수 전부터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릴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리라.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노아의 날들이라는 것은 홍수가 올 때부터 홍수가 끝날 때까지 환란이 오기 시작할 때부터 환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도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내용,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을 노아의 날들이라고 했고, 또 노아의 날도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이제 그 뒷부분 32절 부분, 누가복음 17장 32절 뒷부분을 보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롯의 아내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자, 이 내용을 갖고 사람들이 갑자기 증발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또 들에 있는 두 사람을 또 얘기를 했죠. 이런 내용을 갖고 아 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는다. 이거 갖고 그냥 평온한 때 한란전 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근데 분명히 그 앞에 내용이 노아의 날들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돼 있고, 또 롯의 날들을 기억하라고 돼 있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돼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롯하고 같이 한 침상을 쓰는 부부예요. 한 침상을 쓰는 부부인데 롯의 아내는 환란 때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것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성기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내용을 써있던 내용이지 환란 전에 갑자기 한 사람은 같이 이렇게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않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도둑같이 오시리라. 그래서 몰래 살짝 도둑이 조용히 왔다 가는 것처럼 몰래 살짝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틀렸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내용을 갖고 오는, 또 계시록 3장 3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주의 날들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주의 날들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내용만 딱 문구만 갖고 하면 되는데 또 그 내용 뒤쪽 부분을 읽어보면 네. 또 예,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사건 내 환란이 일어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이제 도둑 내용이 나와요. 만약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조용히 그냥 도둑 집 몰래 그냥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깨어있어서 도둑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 환란이, 도둑은 환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장막 아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24장에 42절 44절 명확하게 도둑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걸 그대로 이게 보충해서 보면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도둑을 집주인으로 바꿨습니다. 집주인으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깨어있으면은 이 깨어있는 자들이 또 구원을 받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이 네 가지 내용을 갖고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성경을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환란 후 그 공중 들림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예,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예. 아, 뭐,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봐도 이 환란전 휴거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정확한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물론 그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한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 네. 좀 부연을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왜 제수이시 예. 세대주의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세대주의를 오랫동안 믿었고 이제는 역사주의가 뭔지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교황권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오류를 생산해낸 거예요. 사실상은 공상과학을 쓴 거죠. 그런데 먹혀들었습니까? 안 먹혀들었습니까?
먹혔죠.
완전히 먹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바라보는 교황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천주교인들이 나의 아버지여 하고 그 교황을 받아들이는 그 부드러운 심성으로 교황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실상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대주의에 물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황권은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사람 불법의 비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세대주의를 퍼뜨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다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교황권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상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도 포함해서 지금 WCC라든지 그런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어서 종교를 하나로 어디에 나중에 결국 교황권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분명히 교황권이 뒤에서 지금도 확실하게 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성경에 있는 뭐 이렇게 뭐 그 예레미야서라든지 그런 예언서들에 의해서 그냥 2000년 후에 회복이 되는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수의 작품이에요. 시온주의자라고 있는데 예수의 회원들을 세워서 뒤에서 세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거든요. 절대 이스라엘은 7년 환란도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 그 다음에 7년 환란 기한부 평화조약을 하면 다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떠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은 옛날에 없어져 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라가 없어지면서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 유대인들 없어요. 이미 혼혈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Thank you.